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스가랴서 12장 뭐랄까 좀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중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이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기에서 경고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언 또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 어떤 경고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 예루살렘에 포위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그랬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가랴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러므로 거부하신다면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지식을 가진 고등 비평가가 될 뿐이지 진짜 믿음의 성도가 아니란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스가랴는 여기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방신들 말이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말한 의미가 사실이 아니라면 스가랴는 거짓말장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 그 중간지대는 없단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가랴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저는 스가랴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주의 창조자요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아주 그 대단한 그 세 가지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실하신가?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진술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목하면은 참 의미가 깊고 묘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을 펴신 분이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영국의 그 우주비행사였던 제임스 진승경은 오늘날 우주비행사였던 그 제임스 진승경이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하나의 받아들인 학설이 있어요. 그 학설을 내세웠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자라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늘을 펴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우주 안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죠. 인간은 오직 혼자만 이 우주 안에 산다고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다면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름대로 로켓을 발사하죠.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녹음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주인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참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처할 처소로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고 계시니까 루터라든가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데서 쓰자.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인데 참으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릅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사라고 불리는 이성적인 존재들과도 다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을 가진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성에도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태양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이 우주 가운데 아마도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 태양계가 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영적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카메라로는 그들의 모습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1절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연신론주의자들은 수년 전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대하여 이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태엽을 감아놓고 작동하게 만든 뒤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에서 하나님이 우주 밖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9절에서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에너지를 고갈시킨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석유가 뭐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에너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발명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유소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대체 연료 에너지들을 뭐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해내고 또 발견하고 이론적 접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특별히 그런 면에서 염려하고 뭐 그럴 것은 없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관한 한 아주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 그 자체가 뭔 놀라우세요. 그래서 영거 박사의 표현대로 이 1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종말론적 묘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스스로 보수주의여 또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이 1절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왜 이거를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식사 잘하고 소화 잘되고 잠 잘 자고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예, 제가 뭐 피상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이제 유다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러니까 12장에서만 예루살렘이 한 10번 정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두 번이 언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 그리스도가 장차 활동할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심판과 공격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잔이라는 표현은 차라리 사발이나 뭐 종기그릇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에까지 미치리라.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 곧 주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고 부르셨던 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부분의 해석은 아마도 아래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메시지와 우리들은 위대한 아주 그냥 커다란 교훈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거 박사의 말을 또 한번 인용을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술 취함의 도가니로 만드실 것이다. 아주 그냥 단적으로 설명을 했던데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술 취하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3절로 가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우롱함으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라든가 파리, 런던, 워싱턴 DC, 뭐 로스앤젤스, 서울, 도쿄, 뭐 북경, 상해, 뭐 그 밖에 뭐 수많은 도시,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진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께 언급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함께 언급할 때에는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이상하게 보이는 구절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이시는 구절인가요? 예루살렘은요, 외따로 떨어진 고대 도시였어요. 오늘날은 별로 매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토록 많은 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좀 의식 있는 분들은요, 예루살렘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좀 더, 좀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이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좋은 의미도 주어요. 깨닫게도 하고 또 교훈을 얻게도 하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저와 좀 생각이 다르신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으시대요, 당신께서는. 왜냐? 그곳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좋다, 그러다, 뭐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그 자체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그토록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미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은 그날에 볼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때는 뭐 나프타라든가 유럽 공동, 뭐 그러니까 유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깨어질 겁니다. 다 뭐 나토도 파산되고 유엔도 다 파산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며 그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세계의 국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투르크족으로부터 빼앗았을 때 대영제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그 최대 강국이었고 대영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이 대영제국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습니까? 대영제국이 몰락한 것은 예루살렘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성경 해석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세계를 연구하고 세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떼라, 내가 그곳을 경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이 눈이 멀었다. 그 말탄자가 미쳤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그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데 눈이 멀고 말탄자가 미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혼란이 아니죠.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미치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개중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실 리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존경하고 스가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요. 이 스가랴의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